에스겔서 43장 13절에서 27절 22일 말씀입니다. 4월 22일 본문의 내용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그 회복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이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회복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에게 또한 보여주시는 것이 제단이고 그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된 회복을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성전 앞에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됨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에게 이러한 성전의 어떤 구조적인 면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성전의 이런 구조나 이런 걸 보여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그곳에 대해서 그들이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눈물이 많고 힘들고 답답하고 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죠?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런 참된 회복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삶이다라고 하는데 그 회복의 삶이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그냥 단순히 한 지역에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이 원래부터 바라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 회복이다. 그래서 무엇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성전을 보여주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드려져야 될 성전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드렸던 예배가 어떤 예배였어요? 성전 예배였습니까? 물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성전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성전 예배도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뭘 했습니까? 성전에서 제사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도 하고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우상 숭배 뿐만 아니라 성전 예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예배했다는 거야.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 예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아니라 그것은 우상에게 드린 우상 숭배였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유일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마음과 모든 것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했던 회복이었어요. 그래서 그 회복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나라를 망하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에 잡혀가서 그곳에서 고통과 슬픔을 당하게 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자기들이 범죄한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러고 하나님 앞에 누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그런 하나님 앞에서 뉘우침과 회개를 통해서 본질적인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회복해 주시면서 하나님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자기들의 그 본토였던 이스라엘 나라로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어떤 예배들을 회복하는 모습들이 그려져 있는 그러한 본문이 어디에 있냐면은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책들입니다. 하나님의 책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드려져야 될 그런 성전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된다. 그 회복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이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크기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언급하는 것이 우리 이 번제단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해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이 성전의 그런 어떤 구조 같은 것들을 보여주면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우리가 43장 10절에 보면은 그 성전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면 자기들의 죄악을 부끄러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부끄러워해서 결국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의 구조 중에서 특별히 첫 번째로 해당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번제 이 재단이라는 것이에요. 이 재단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이 제단입니다. 이 제단의 모습은 첫째로 우리가 보면 몇 개 1절에서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몇 개 층계로 되어 있다는 거죠. 아래 측면은 2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장대는 너비는 한 척이요 여러 층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몇 개 층계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 제단이라는 것은 하나로 된 층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층계로 있어서 협력과 화합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 번제단, 제단의 번제단의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단은 바닥에 솟은 뿔이 있다. 뿔이 있다는 것은 권세 혹은 권능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또 번제단 바닥에 12척 뭐 얘기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네모 반듯하다고 16절에 나옵니다. 그 번제단은 바닥에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다. 번제단이 이 네모 반듯하는 것은 안전하다는 거죠. 안전성, 경고성,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번제단이 그러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제단에서 드려진 이 번제단, 이 제단이 뭐냐 하면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대속적 죽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번제에서 예전에는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서 드리는 이 제단,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 어디서? 십자가에서 희생, 예수님이 희생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셔서 제물로 드린 그 번제단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 번제단이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돌아가서 희생 제물로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물의 의미가 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화목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어지고 죄에 있는 성도들과의 또한 화목되어질 수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있다. 여기서 뿔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뿔이 있다는 것은 번제단이 뿔이 있다는 건 권세, 권능을 뜻하듯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죄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구히 흔들림이 없이 안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예표하고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번제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데 있어서 번제단의 의미를 알아야 돼.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정말로 그러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결국은 이 바벨론에까지 잡혀온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온전히 희생해서 희생되어서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아서 회복되어지는 이 번제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번제단의 크기를 보여주고 이런 것들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대속받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번제단을 다 만든 날에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18절에 만든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 제단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번제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여기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의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속죄 제물. 왜 속죄 제물을 삼으니까 자기의 죄를 속죄하고 용서하고 대속해 주시는 이 속죄 제물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넷불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케 하라. 어린 수송아지를 가지고 결국은 속죄 제물을 삼아서 어떻게 합니까? 피를 뿌려서 결국 발라서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번제단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하고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번제단을 통해서 정결해져야 돼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정결하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함, 정결함. 이 정결함이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필히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여기서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는, 그곳에서 먼저 되어져야 될 것이 이런 피를 뿌려서 너의 죄를 정결케 해야 된다. 동물 희생을, 이런 어떤 속죄 이 제물을 바쳐서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를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첫 번째 되어져야 될 부분이 정결함, 정결한다는 거예요. 이 정결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정결함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 제단에서 이 제단에서 이 뿌려지는, 발라지는, 사면에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내 모퉁이와 사방 가운데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케 하는 이 의식, 정결 의식이 결국 누구에 의해서 완성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완성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제단에 뿌려져서 정말로 우리의 죄가 바로 용서함 받고 속죄함을 받는 그런 똑같은 의미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전에는 이런 여기 나와 있는 수송아지라든지 그 다음에 다음 날에도 22절에도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그 제단을 정결하기를 수송아지를 정결함 같이 하고, 또 23절 정결하기를 마친 후에 흠 없는 소 수송아지 한 대와 내 가운데인 때 가운데 있는 흠 없는 수 양 한 마리를 드리되,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수송아지, 그 다음에 흠 없는 수염소, 그 다음에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흠 없는 수양 한 마리,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바쳐서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정결케, 이런 피로 동물 제사에서 나온 이 동물의 피로 인해서 깨끗케 한다는 거죠. 여러분,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이 동물의 피, 짐승의 피로 인해서 그 예전에 그런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성도들의 죄가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완전한 피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온전하고 완전한 피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온전하고 완전한 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그 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미쁘시사 그가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런 정결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정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의 피로 인해서 그 우리가 정결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이요, 보혈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사랑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된 다음에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일 동안 제단을 위해 속죄제를 이같이 7일 동안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염소 한 마리라든지 흠 없는 수염소 이렇게 계속해서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수양 한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아까 말씀 언급했던 것을 계속해서 진행하라는 것이요.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그 다음에 이 모든 정결을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을 위해서 너희 번제,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된다. 이 번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희생 사역입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 이 burning offering이에요. burning offering.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전적으로 완전히 100%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누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100% 태워서 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제물로 100% 온전히 희생하면서 드린 그러한 자기 자신을 드린 것 같은 이 번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사역을 예표하는 이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때서 비로소 또한 감사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먼저 어떻게 돼요? 정결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번제와 감사제를 다시 이 번제를 드리면서 감사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의미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속죄해 주신다는 것을 감사한다는 의미에서 감사제를 드릴 때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정결케 함을 내가 믿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내가 믿고 내 자신을 또한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결단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 같은 이 믿음, 이 믿음과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결케 해주시는 이 보혈의 능력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연락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먼저 이 정결하게 되고 죄로 인해서 부패된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꼭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대속의 공로, 속죄의 공로를 우리가 믿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 바로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예요.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 진정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죄로 인해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에게 오는 게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기쁩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여기서도 감사제를 드릴 것이다. 왜냐하면 감사하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즐겁게 받으시는 놀라운 이 은혜가 그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